귀하신 주님,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대다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모인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교리적으로만 따지고 딱딱한 것으로 알다가 선교사의 심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그 두 무리가 섞여있는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조언을 주고 또 위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를 읽고 저희들도 그 마음을 받아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가 되고 서로가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다 간섭하셨으니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멤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넘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한글로는 1페이지, 2페이지죠. 그렇게 해서 로마서 제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에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아, 16절부터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7절 다 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절씩 읽어 나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읽었다시피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부분이 참 복음의 비밀이 자기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제대로 밝혀져 묘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가려져 있다가 베일로 가려져 있다가 이방인들과 너희들에게 밝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1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완성해서 하는 의의가 불가능하니까 다른 의의가 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고 결론하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의로움이다. 그리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들딸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빼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니까 신약시대에 생긴 모든 이단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낮춰서 사람의 자리로 이끌어가거나 신은 신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모자라서 우리가 더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거나 슈퍼맨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놓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핵심 27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이 바로 이거였다. 이걸 사탄이 알았더라면은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들을 그리고 공회의 사내들인을 이렇게 움직여서 예수님을 나무에다가 십자가형을 채지 않았을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지혜죠. 사탄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기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태어날 앞으로의 자녀들까지 사탄이 죽음으로서 위협해야 될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비밀이었죠. 그걸 밝혀진 것이 복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교회 두 그룹에 있는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소수로 있고 대다수는 이방인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두 무리가 섞여 있는 로마 교회에 마지막 조언을 내리는 겁니다. 16절에는 서로 사랑에 입맞춤을 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의 지체들, 멤버들 간의 참된 사랑이 행동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이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동으로 표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방법 문화마다 다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지체로서 서로에게 친절한 사랑을 가진 마음을 표출하는 것은 그 마음은 그 정신은 동일해야 한다. 똑같아야 된다.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는 그 지체들의 몸이 교회에서는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에 가서는 갑자기 교회 분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물론 13장, 14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부터 다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질도 양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부족한 것을 사랑으로 채워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역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팀이 어느 팀입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소수의 파가 왜? 그 사람들 행동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유대인 안식일과 명절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방인들이 개종한 이방인들 교회 멤버들에게 푸시를 하는 그분들에게 이러면 잘못하면 교회가 갈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얘들이 멤버들끼리 이러는 건 이상한 거지만은 그 멤버들을 서로가 어울리지 못하게 다투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죠. 주로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선생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보낸 적도 없는데 그죠? 자기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꾀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그 가능성을 항상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여기서 자기 배를 위한다 에피타이시라니까 그게 그냥 글자 그대로 입맛을 위해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주장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에피타이시 권력에 대한 에피타이도 있고 그렇죠 파워에 대한 것도 authority도 있고 그 다음 fame 명성에 대한 것도 있고 honor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게 다 에피타이시입니다. 예. 그러니 그 ulterior motive가 그 뭔지를 모르죠. 그러나 그러한 appetite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타락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이브한 사람이 걸러버려 모든 말을 들으면은 그렇구나 하고 귀가 솔깃한 귀가 우리나라 말로 어렸으면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했죠. 예.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노려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거기에 넘어가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파가 만들어집니다. 왜?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이단도 한자로 생각해 봅시다.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로 쓰죠. 단자는 끝단자입니다. 끝에 가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처음에 똑같은 복음으로 받아놓고 누구의 말을 듣다 보니 끝에 가보니까 달라져 있다는 거지. 그걸 또 신약 성경에서는 다르게 팩션이라고 그랬습니다. 파가 나뉜다. 그게 이단이다. 끝이 달라지면 결국 파로 나뉘니까요. 지금 로마 교회도 그걸 경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귀가 솔깃하고 무슨 말인지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성경에 다시 따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하고 비교해서 따져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사람 말을 믿어버리려고 하는 나이브한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씩 점검해 보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선생들입니다. 잠언에서 6장에 그렇게 밝혀놨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여러 개 있다. 인간 사회에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사도바비 이야기한 경우는 바로 잠언 6장 19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자기의 주장을 잡아넣어서 그걸 따르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해서 무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냐 이거죠. 이유는 그겁니다. 다른 의도와 탐욕들을 가지고 이게 애프타이시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란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무슨 마음에 원하는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교회에서 문제가 될 때 시작되는 일입니다. 자기 무슨 주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른 층을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이분은 자기 주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요. 예. 로마 교회도 벌써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편지 속에 그렇게 간절하게 썼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왜 그걸 썼습니까? 그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그렇게 나온 거죠. 먹지 마라, 하지 마라, 뭘 해라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하나되게 한 것을 해치는 일들이니까. 그러니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선을 아예 교회에 그어놓았고 남의 말에 쉽게 귀를 기르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서 교회에서 그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 편지 맨 마지막에 엉뚱하게 이 말이 나온 것 같아도 교회에 흐르는 문제를 이분이 지적해서 드러냈으니까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신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지역교회는 아직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벌써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교리인데 그 교리를 이미 해설을 듣고 성경하고 따져보고 나는 이게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끼리 약속하고 모이면 그 교회는 보통은 문제가 안 생기죠. 예. 그러니 교회나 교단이 형성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하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예. 그것을 조직적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가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 것을 믿는다 하고 그것을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개교회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는 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그게 거의 문제가 안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교회들도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 봅시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맞게 행동하야만 한다. 이제 지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교회가 주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회개도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교회를 떠나서 진리를 지키는 교회의 몸을 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건. 15세기, 16세기에 루터 전에 종교개혁을 하였던 선배들과 루터나 그 후에 종교개혁자들이 고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되는 교회가 교황 중심의 교회가 타락하여서 진리를 고수하지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 교회에 몸을 담느냐 이게 항상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짤막한 250년의 종교 역사 가운데 한 번 그 교단이, 즉 그 같은 교리를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들이 모인 교단이 진리에서 떠나서 변화해서 다시 돌아온 것은 역사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 딱 한 번밖에 없었어. 그 모듈이 스미스라고, 예, 루터란, 지금 애들 학교 다니는 루터란 그 모듈이 스미스가 회개하고 다시 자유주의에서 돌아온 역사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미국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적어도 알려진 교단만 그래도 인정해주는 기성교단이 약 43개 정도 있는데 딱 한 교단만 그 역사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한번 진리에서 떠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때는 진리를 지키는 교회 멤버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더 이상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당에도 노회도 총회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제 우리가 이 배교환, 그때 배교가 돼 아포스타스 배교를 했으니까요. 가르침에 등을 돌렸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순종한 교회로 가야 됩니까?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마틴 루터야 파문을 당해서 쫓겨났습니다. 네. 잔 켈빈 자기 스스로 그 교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같은 가족이나 친척 사이도 막 갈라집니다. 예, 우리 남아서 이 교회를 개혁하고 고치겠다. 근데 성경 역사도 회개해서 돌아온 적이 이스라엘 민족도 유다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요. 다 아수르에 잡혀가거나 바벨론 잡혀가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원리입니다. 한번 진리에서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왜? 진리에서 떠났을 때는 벌써 대다수가 그것이 맞다고 해서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서 돼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지에서 나무 기둥 잘라놓고 아스타로스에 절하면 그게 맞다고 해버리면 그 반대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즉 다수결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게 교회가 타락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소수가 그 다수하고의 무슨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와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 당연히 순종하는 교회로 다시 몸을 옮기거나 자기들 순종하는 교회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죠. 우리는 반드시 그 교회를 떠나 진리를 고수하는, 즉 지키는 교회의 몸을 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 경우가 아니고는 나머지 사소한 것들로서 분열이 일어났을 때는 그는 그 분열을 일으킨 시작한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의 죄를 지는 거죠. 나도 말은 그것이 지금 경고라는 거. 19절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라,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이 아주 강하고 교묘하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니까요. 아주 강하게 나오고 또 교묘하게 자신의 에이전트들을 하수인들을 지켜가지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무너뜨리고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둡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둔 게 아니고 우리 발 아래 둔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먼저 10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계실 때 이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너희 사도들 그리고 너희들이 시작한 그 교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굴복시켜서 너희들 발밑에 두어서 꽉 밟게 했나. 그게 누구였죠? 기드온인가? 맞아요.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미디안의 그 다섯 개 나라가 싸웠단 말이죠. 그 다섯 개 나라의 왕들을 잡아가지고 기드온이 그 자기 동료들에게 발로 그 사람 목을 다 밟으라 그래요. 그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탄의 목을 우리 발 아래 누르게 할 때가 온다. 예수님이 또 사도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탄을 교회 발 아래 두게 하나님이 은혜로서 허락을 하신 날이 온다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감히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가능이나 하?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하고 24절에 두 번 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교회 또한 원수를 대할 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한 대로 proactive,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받은 authority, 권위가 있고 파워, 힘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면은 그 원수를 하나님이 이겨서 교회 발 아래 둔다. 그건 확실하다. 이걸 저희들이 소화를 해야 합니다. 네. 사탄은 우리를 겁먹게 만들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고 하면서 우리 발 아래 사탄을 두겠다고 했으니까 저희 교회의 자세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 적극적으로. 피동적이 아니라 패시브가 아니라 프로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니 뭐 남에서부터 절름발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인도가 안전돼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친다. 그럴 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풀려났을 때 그것을 흉내내려는 사람에게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고 나오겠지만 그 악한 영이 그럽니다.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은 개개인 멤버들이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교회가 전체로서 사탄이 교회 발밑에 눌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형제들이 이제 21절부터 23절은 그겁니다.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 이건 뭐냐? 바울이 그냥 심심해서 요 글자도 넣으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가이오에 그리고 가이오에 지붕에 있는 교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브리스라 아굴라까지 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관심 있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니까 문안한다.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Holy Catholic Church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 개념이죠.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와 전체와 유럽의 지금 교회들이 만들어졌는데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시하고 그와 함께 있는 미션 팀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똑같이 문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송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송축이라는 한자 말을 했을 때 영어 표현은 bless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는 일곱 개의 단어를 다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bles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aise가 있습니다. praise. 우리는 그냥 찬양이라는 표현인데 그 다음에 glorify, 영광을 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까지 단어를 섞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저희들이 영어로 옮기고 한글로 옮긴 게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맥을 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원어로서는 이것이 docs니까 docs와 되면 우리 보통 영어로 번역할 때는 glorify로 번역을 합니다. 영화롭게 말하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저희들이 송축한다는 한글로 번역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 대신에 송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송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주 힘, 25절에 내 복음에 따라서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실 분은 누구냐?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거든. 예.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게 초점이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송축의 내용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 송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와 그분의 미리 부르신 자들, 8장에 나왔죠. 프리데스틴. 예정하신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송축하고 영화를 돌려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일을 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성취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분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그 지혜에 따라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송축하는 이 두 가지가 25절에서 27절의 핵심의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바울 자신도 로마 교회 유대인대로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무리들과 그것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필요 없다는 무리들 전체가 다 초점은 자기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도바울에게 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로 성축하게 하는데 이번엔 마지막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지체들이 마땅히 하나님만을 성축하고 글로리파이 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크리에이션 전체가 반드시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을 성축하여야만 한다. 특히 People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은 지금 하늘에서 하고 있는 먼저 간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이 밤낮으로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성축하는 거죠? 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그것만을 성축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서 자꾸 훈련이 돼야 됩니다. 네, 제가 제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머님이 정신을 거의 잃으셨을 때 약 3개월 정도 정신을 잃으셨단 말은 뭐 무의식 상태가 아니고 사람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하시는 그 상태를 봤을 때 제 누님이 어머님 모셨는데 그 자영되신 분이 그래요. 나는 어머님이 존경스럽다 그래요. 왜, 형님 왜 그러십니까? 어머님이 뭔가 마음에 맞지 않고 기분이 나쁘면 아멘 하셔. 그러니 그의 의식이 사라졌을 때도 화가 났을 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아멘으로 해버리신다냐.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님이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내려있느냐. 저도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간병인이 와서 소셜워크 와가지고 어머님 목욕하시고 하는데 아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제 아가씨가 뭔가 또 어머님 힘들게 하는구나.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평소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훈련이 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그 습관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의식도 사라졌을 때 나온다고요. 그러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새기면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언제 정신 없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증거할 겁니다. 아, 저 사람 저거 일생 동안 목자인데 저 가짜야. 딱 나온다 이거죠. 네, 어려운 일이 딱딱 쳤을 때 입에서 튀어나온 말 보면 아, 저 사람 가짜야 진짜 나온다는 거죠. 네, 성령께 사로잡히면은 그러네요. 나 이제 로마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건지셨나. 나사렛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루지 못한 의의를 드러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로서 그 의의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미리 정해 놓으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었다.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성축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성축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 만날 때마다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해라. 만나서 가십이나 하라, 이게 아니죠. 기도 제목 정해놓고 다른 사람 큰 역사를 들춰가지고 그 사람 없는데 그 사람 왜 기도한다고 하는 게 가십을 기도로 포장해서도 안 되고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적극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사탄이 우리 사회를 틈새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 편지 마지막을 정리하셨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영원히 선물로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제시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을 방법이 없죠. 예수님 믿음이라고 하니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손을 선물로 안 주셨으면 우리 영혼이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밤낮으로 성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질문이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여러분? 주요 공부 과제. 이 세상에서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 장로교에서도 어린애들을 위해서 만든 소요리 문답의 제1번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Chief end of man, 사람의 사는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delight 해야 되고 하나님을 glorify, 영화롭게 해야 된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는 송축하는 것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라고 사도바울로 로마교회에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네. 거기에 초점이 가게 되면은 사탄이 보낸 거짓 선생의 귀를 기울이는 일이 막아질 수 있는 거죠. 왜? 그 거짓 선생은 자기에게 초점을 두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송축해버리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예, 자기를 다른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자기 무리를 만들어서 딴짓을 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성취하는 데서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해 버립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저희들이 은혜로 공부하는 대장정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바울을 감당하여서 자기의 동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대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진 로마 교회의 그 사정을 알고 편지 편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생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다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었지만 끝이 없는 항상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이 교회가 사탄에 던져놓은 덫에도 또 보내는 하수인들을 구별하고 분리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사로 잘 바쳐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심과 우리의 욕심에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